한 남자가 신성한 성전 안에서 비명을 지르는 군중들에게 질각질각 끌려나옵니다.
어우,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상황이네요.
그렇죠.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맞아 죽기 직전까지 구타를 당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고 있던 제국의 중무장한 군대가 요새에서 쏟아져 내려와서 그를 구출해냅니다.
와, 이거 진짜 무슨 현대의 블록버스터 정치 스릴러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건 영화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고대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아주 생생한 역사적 사건이죠.
네.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 파헤칠 자료는 바로 사도행전 21장과 22장에 기록된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입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단순히 뭐 고대의 여행기를 훑고 지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요. 단순한 역사 공부가 아니죠.
극심한 문화적 충돌, 그리고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가짜뉴스, 또 에코체인버가 만들어낸 분노가 어떻게 실제 폭동으로 이어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걸 통해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매일같이 직면하는 이 양극화된 현대사회를 꿰뚫어볼 그런 강력한 통찰을 찾아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네, 이 여정은 코스, 로도스, 두로,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뭐랄까 단순한 이동 경로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수많은 민족과 문화, 그리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긴장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사회학적 압력솥이나 다름없거든요.
압력솥이요? 이야, 표현이 딱 맞네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 특히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 불안과 증오를 품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말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그 거대한 성전 폭동의 진짜 원인을 완전히 놓치게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 폭동이라는 메인 이벤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겪은 아주 이례적인 경험들을 살펴봐야 하거든요.
네, 그 배경의 대비가 아주 극명하니까요.
자료를 보면 바울 일행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 이동하는데요. 그가 가는 항구마다 도시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환대를 받습니다.
맞아요. 고대 사회는 기본적으로 타 민족이나 외부인에게 굉장히 배타적이고 닫혀있는 사회였잖아요.
당시 로마 제국 내에서 여행을 한다는 것의 현실을 보면 이 환대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적적일 정도였나요?
보통 로마 백부장 같은 권력을 가진 군인들이나 관리들조차도 이동할 때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서 식량이나 숙소를 강제로 징발해야만 했거든요.
아, 안 주면 뺏어서라도 자야 했군요.
안 그러면 그냥 길바닥에서 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바울을 압송하며 동행하게 되는 율리오라는 로마 백부장조차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요? 바울 일행의 모습 때문인가요?
네, 바울의 지인들이 가는 곳마다 자발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걸 본 거죠.
와, 권력자도 못 누리는 호사를 누린 거네요.
나손이라는 아주 오래된 제자의 집에서 기꺼이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재워주는 식이죠.
그러니까 언어와 인종이 달라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른바 고대의 글로벌 카우치 서핑 네트워크가 존재했던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경과 문족을 초월한 완벽한 연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모순이 발생합니다.
어떤 모순이죠?
길 위에서는 이렇게 문화를 뛰어넘는 평화로운 네트워크가 작동했는데 왜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그 모든 게 산산조각이 나버린 걸까요?
아, 그건 이 환대의 네트워크 자체가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루어진 역사적인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합의요? 어떤 합의였죠?
당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은 서로의 율법적, 문화적 다름을 인정하고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기로 극적인 타협을 이루어냈거든요.
아, 길 위의 사람들은 바로 그 합의를 실천하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권력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는 이런 타협과 화해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 세력이 있었죠.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하드라이너들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군요.
네, 바울은 지금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지만 사실상 그 극단주의의 진원지를 향해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인지 바울을 그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었던 바로 그 네트워크 동료들조차 예루살렘행을 목숨 걸고 반대하기 시작하거든요.
가이사랴에 머물 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묵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10대 초반의 젊은 예언자인 빌립의 네 딸들, 그리고 아가보라는 아주 노련한 예언자를 만나게 되죠.
맞아요. 그때 아가보가 바울의 허리띠를 풉니다.
네, 허리띠를 풀어서 자기 손발을 묶더니 선언을 하죠.
성령이 말씀하시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 허리띠 임자를 결박해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요.
와, 일종의 행위예술 같은 정말 강렬한 경고였어요.
누가는 이들이 성령을 통해 경고했다고 아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짜 예언이 아니었군요.
네, 이들의 예언은 진짜였어요. 앞으로 바울에게 닥칠 활만과 끔찍한 위협을 정확하게 본 거죠.
바울을 진심으로 아끼니까 가지 말라고 막아선 거네요.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눈물로 앞을 막아섰던 겁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딜레마가 생깁니다. 성령이 직접 네 앞에 큰 위협이 있다고 경고를 해줬다면 상식적으로 피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마치 허리케인 경보가 미친 듯이 울리고 레이더에 선명하게 폭풍이 보이는데 기어코 그 폭풍의 눈 속으로 차를 몰고 들어가는 응급구조대원 같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바울이 약간 영웅심리에 취해서 고집을 부린 건 아닐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 대목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료에서 이 상황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사의 제자들의 사례와 아주 흥미롭게 비교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비교하나요?
지식이나 예언이라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이라는 특성을 가집니다.
부분적이요?
네, 바울 스스로도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썼죠.
아,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군요.
세례 요한의 경우를 보면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로마를 뒤엎는 심판의 불을 내리지 않자 감옥에서 깊은 혼란을 느꼈죠.
전체 그림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 그러니까 위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팩트 자체는 정확히 보았지만 그 팩트가 바울의 거대한 소명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 해석까지는 닿지 못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동료들은 위험하다는 부분적인 사실에 인간적인 사랑을 더해서 그러니까 피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던 거죠.
바울은 달랐나요?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고난을 뚫고 로마 황제 앞까지 가야 한다는 소명에 전체 그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 소명의 무게가 달랐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도 지금 당신의 삶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논리적인 데이터와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여러분의 선택을 만류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적 있죠. 다들 말리는 상황.
하지만 내면의 깊은 소명이나 책임감 때문에 기어코 그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던 그런 결정적인 순간들 말이죠.
내 동료들의 눈물 어린 만류를 뒤로하고 기어코 그 폭풍의 눈인 예루살렘에 진입한 바울인데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가짜뉴스였습니다.
아주 거대한 가짜뉴스였죠.
무장한 군대도 암살자들도 아닌 눈덩이처럼 풀어난 헛소문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도착해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난 바울은 당시 유대 지역에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현실이었나요?
그곳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모세의 율법에 극도로 열심인 유대인 신자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요?
문제는 이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아주 악의적인 헛소문이 진실처럼 굳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소문이었죠?
바울이 이방 땅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모세의 율법을 내다버리고 자식들에게 할례도 주지 말라고 선동하고 다닌다는 소문이었어요.
와, 이거 완전 현대 소셜미디어를 지배하는 에코체인버 현상이네요.
딱 그렇죠. 닫힌 방 안에서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오해를 키우는 거죠.
누군가의 입장을 억축하고 그걸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악마화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고 했을 뿐인데 그게 바울이 유대인들조차 율법을 혐오하게 만든다는 완전히 다른 뉴스로 둔갑해버린 거고요.
자료에서는 이를 아주 적절한 현대의 선교 상황에 빗대어 설명하거든요.
어떤 비유인가요?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짐바브웨로 파견된 선교사가 현지의 짐바브웨 문화를 깊이 존중하고 그들에게 중국식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보죠.
네, 아주 훌륭한 선교사네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사가 고국인 중국으로 돌아와서 중국인들에게 당신들의 중국 문화를 당장 내다버려라 이렇게 가르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전혀 다른 문제니까요.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인은 이방인의 문화를, 유대인은 유대인의 문화를 지키며 서로 존중하는 것에 완벽하게 동의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 야고보가 낸 타협안이 등장하는 거군요.
네. 바울에게 나시린 서원을 한 네 사람의 비용을 대주고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제안하죠.
여기서 나시린 서원 비용을 댄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교회 헌금함에 돈 좀 넣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나시린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으며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해드리는 아주 엄숙한 의식입니다.
굉장히 까다롭네요.
서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밀고 흠없는 숫 양과 암양 등을 제물로 바쳐야 했는데 이 제물 비용이 당시 평민들에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었어요.
아, 그걸 바울이 대신 내준 거군요.
바울이 이 네 사람의 막대한 비용을 전부 지불하고 그들과 함께 성전 의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종의 거대한 공개적 PR 행사였습니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던 셈이네요.
보시오, 나 바울은 여전히 유대인의 율법과 전통을 깊이 존중하며 그 비용까지 기꺼이 감당하는 유대인입니다 라는 것을 수만 명의 눈앞에서 몸으로 증명하는 치밀한 타협이었죠.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해 바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진정성 있는 퍼포먼스였네요.
그렇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오해를 풀려는 이 선의의 타협 아니? 도리어 바울을 완벽한 사지로 몰아놓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에코체인버 안에서만 떠돌던 소문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예민한 공간인 성전 안으로 걸어들어가는 순간 폭발해버리거든요.
바울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를 알아봅니다.
하필 또 거기서 마주치네요.
그들은 며칠 전 예루살렘 시내에서 바울이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인 드로비모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성전뜰에 있는 것을 보자 이 두 개의 단편적인 사실을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엮어버립니다.
최악의 결론을 도출해낸 거군요.
저 반역자 바울이 드디어 미쳤구나. 이방인을 성전 안쪽 깊숙한 곳까지 끌고 들어왔다. 라고 완전히 확신해버린 겁니다.
팩트체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냥 눈에 보이는 이미지 몇 개로 치명적인 뇌피셜을 완성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 성전에 좀 들어간 게 왜 군중 전체가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광분할 일이었나요?
당시 헤롯 성전의 구조가 가진 상징성을 좀 아셔야 합니다.
구조가 어땠는데요?
성전 바깥쪽에 이방인의 뜰까지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안쪽 유대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구역 앞에는 막힌 담, 즉 소레그라고 불리는 돌담이 쳐져 있었죠.
막힌 담이요?
마치 고도로 무장된 현대의 국경선이나 비무장지대의 철책처럼 말입니다.
살벌하네요.
고고학 발굴을 통해 이 담에 붙어있던 경고석이 실제로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헬라어와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어떤 이방인도 이 선을 넘지 마라. 넘는 자는 스스로 죽음을 초래할 것이다.
와.
심지어 로마 제국조차도 이 담을 넘는 이방인은 사형에 처하는 유대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해줄 정도였으니까요.
완전히 죽음의 경고문이 붙은 군사분계선이었군요.
맞습니다.
이방인을 데리고 그 담을 넘었다는 착각 하나가 신성모독의 불씨가 되어 수만 명의 폭동으로 번진 거네요.
순식간에 터진 거죠.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오해를 풀고 다리를 놓으려고 성전에 간 건데 사람들은 확인되지도 않은 착각만으로 그 다리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왜 당시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작은 불씨 하나에도 그렇게 쉽게 폭발했는가 그 기저의 심리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당신은 로마 총독 펠릭스의 잔혹하고 무능한 통치로 임해서 유대인들의 발로마 민족주의가 그야말로 극에 달해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 압력밥솥에 밸브가 터지기 직전이었군요.
네, 실제로 이 사건 이후 불과 몇 년 뒤에 가이사랴 거리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는데요. 단 한 시간 만에 1만 8천 명의 유대인이 학살당하는 참극이 벌어집니다.
1만 8천 명이요? 끔찍하네요.
그리고 얼마 안 가 예루살렘 성전 자체가 로마군에 의해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죠.
역사적인 비극이네요.
이런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혐오의 시대에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선언한 그리스도가 민족 간의 저 막힌 담을 허무셨다는 주장이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정말 끔찍한 신성 모독이자 국가 반역처럼 들렸겠네요.
상상해보시면 그 분노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 엄청난 시대적 배경이 있었기에 성전 밖으로 질각질각 끌려나온 바울을 향해 군중들이 주먹과 돌을 날렸던 거군요.
네.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절대절명 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린치의 현장은 뜻밖에도 엉뚱한 세력의 개입으로 일시 정지되죠.
폭동의 냄새를 맡고 요새에서 계단을 뛰어내려온 로마 군대입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소름 돋는 위기 대처 능력이 빛을 발하잖아요.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전대를 감시하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군대까지 동원해 뛰어내려오는데요. 흥미로운 건 그는 바울을 보호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왜 온 거죠?
피투성이가 된 바울을 보고 당시 로마 제국의 골칫거리였던 애굽인 거짓 선지자이자 테러리스트의 우두머리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겁니다.
아, 그 유명한 시카리 암살단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의 역사적 배경이 정말 소름 돋았는데요. 이 시카리는 고대의 극단적 테러리스트들이었잖아요.
네, 단검을 품속에 숨기고 다녔죠.
복잡한 명절 군중 속에 섞여 들어가서 친로마파 유대인 요인들이나 로마 관리들을 찌르고는 본인도 놀란 척 소리를 지르며 유유히 사라졌다는 그 은밀한 암살단 말입니다.
천부장은 바울이 그 암살단 4,000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갔던 바로 그 수배범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런데 천부장이 바울을 압송하려는 찰나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입을 엽니다. 그런데 그의 입에서 나온 언어는 시장 바닥의 거친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죠?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만이 구사하던 아주 완벽하고 고급스러운 헬라어였습니다.
와, 헬라어요?
오늘날로 치면 테러리스트인 줄 알고 체포산 남루한 행색의 용의자가 갑자기 장교를 향해 완벽한 교양을 갖춘 파리 귀족의 프랑스어를 구사하는 것을 본 셈이죠.
천부장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지 짐작이 가네요.
너무 놀라서 네가 헬라어를 아느냐고 묻고 그가 무지한 테러리스트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천부장이 허락을 받아낸 바울은 방금 전까지 자기를 밟아주기려던 군중을 향해 요새의 계단 위에 서게 되는데요.
극적인 장면이죠.
손을 흔들어 조용히 시킨 뒤 이번에는 헬라어가 아닌 유대인들의 모국어, 친숙한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완벽한 언어적 코드 스위칭입니다.
피투성애가 된 남자가 자신들의 모국어로 깊숙이 말을 걸어오자 그 광분하던 수천 명의 군중이 일순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이잖아요.
네.
이 장면은 정말 영화적이에요.
바울은 그 고요해진 틈을 타서 군중과의 공통분모를 구축해 나갑니다.
어떤 공통분모요?
자신이 다소라는 자부심 있는 도시 출신이며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무엇보다 그들 모두가 존경에 마지 않는 율법의 대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았음을 밝히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임을 어필한 거군요.
네, 역시 과거에는 당신들처럼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이었다면서 그들의 현재 분노가 어디서 기인했는지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는 것을 언어와 논리로 완벽하게 전달합니다.
와, 그들의 문화적 눈높이에 완벽하게 맞춘 기막힌 변증이었습니다.
대단한 언변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뭔데요?
바울이 그 엄청난 센스로 군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고요하게 만들어놨는데 대체 왜 마지막 순간을 그들이 다시 폭발하게 만든 거죠?
그 부분 말이죠.
순조롭던 연설이 한순간에 파국으로 치닫잖아요.
바울이 군중의 분노를 진정시키고 그들의 귀를 여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이 있었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선이요?
연설의 막바지에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하나님이 자신에게 내리신 핵심적인 명령을 가감없이 전달합니다.
그게 뭐였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아...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 하나가 떨어지는 순간 억눌렸던 폭동이 밭이 터져버립니다.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왜 그토록 치명적인 트리거였던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민족주의적 배경과 연결되거든요.
아하.
유대 군중들은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 심지어 예수를 만났다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까지는 어떻게든 인내하며 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오케이였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이 유대민족을 건너뛰고 자신들을 억압하는 저 로마인들이나 더러운 이방인들을 향해 열렸다는 주장은 달랐습니다.
그건 도저히 못 참는 거군요.
그들의 신학과 민족적 자존심을 뿌리째 뒤흔드는 국가적 모독이었으니까요.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거대한 막힌담을 철저히 부수는 선언이었네요.
맞습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숨기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앞에서 대화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군중들은 옷을 벗어 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면서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 광분하죠.
완전 폭동 상태로 돌아간 거죠.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해 상황 파악이 안 된 천부장은 바울을 로마군 영내로 끌고 가라고 합니다.
네,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지시하죠.
자, 채찍에 묶여 살이 찢겨 나가기 직전의 상황. 여기서 바울은 숨겨두었던 최후의 법적 카드를 꺼내듭니다.
드디어 그 카드가 나오네요.
마치 취조실에서 용의자로 몰려 흠신 두들겨 맞기 직전인 남자가 태연하게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지갑에서 미 연방수사국 FBI 신분증을 꺼내드는 것과 같은 엄청난 반전이죠.
군인들이 가족줄로 그를 결박하자 바울이 백부장을 빤히 쳐다보며 묻습니다.
뭐라고 묻나요?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정식 재판도 없이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와, 이 한마디에 영내가 발칵 뒤집히잖아요.
사색이 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달려가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직접 와서 묻죠. 네가 로마 시민이냐?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을 정당한 재판 없이 결박하거나 고문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죠.
엄청난 범죄였습니다. 이를 어긴 관리는 지위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랄만 하네요.
천부장이 나는 엄청난 돈을 들여 이 시민권을 샀다고 하자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다 라며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돈 주고 산 신분증과 모태 시민권자의 아슬아슬한 기싸움이네요. 천부장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아찔한 위기였을 겁니다.
등골이 오싹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 에피소드가 단순히 똑똑한 바울이 위기를 모면한 흥미진진한 무용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아닙니다.
이 사건이 사도명전 전체의 맥락에서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로마 시민권 선언은 사도행전 후반부의 성격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전환점입니다.
전환점이요?
바울은 살기 위해 임기응변으로 시민권을 꺼낸 게 아닙니다. 이 법적 권리를 통해서 바울은 사자로운 종교폭동의 희생양으로 끝나는 대신 유대공회, 로마의 총독 펠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마침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앞까지 서게 되는 거대한 법적 재판의 과정에 돌입하게 되거든요.
아, 무대를 세계의 중심인 로마로 옮겨가는 거군요.
누가가 이 과정을 그토록 상세히 기록한 이유는 변증에 있습니다.
변증이요?
기독교 신앙과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결코 로마법을 어기는 정치적 반역이나 광신도들의 불법 집단이 아님을 입증하려 한 것이죠.
아하, 그렇군요.
극도로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념과 진리가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 설명하고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마지막 이야기의 핵심 통찰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고대 제국의 배타성을 뚫고 지나간 놀라운 카우치 서핑 환대 네트워크부터 시작해 보았습니다.
네, 그 아름다운 연대부터 시작했죠.
하지만 그 연대마저도 예루살렘이라는 중심부의 또아리를 튼 에코체인버 속 가짜뉴스와 만나자 어떻게 수만 명의 핏발선 폭동으로 변해버리는지 확인했습니다.
씁쓸한 현실이었습니다.
또한 그 극한의 양극화와 린치 한복판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언어적 코드 스위칭과 자신의 법적 지위를 넘나들며 진리를 당당히 변호했는지 깊이 파헤쳐보았죠.
여러분, 이 고대의 스릴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의 나열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일상을 비추는 날카로운 거울입니다.
맞아요.
바울의 동료들처럼 내게 주어진 불완전한 정보나 데이터의 일부만 믿고 다른 사람에게 성급하게 방향을 틀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보는 부분적인 사실을 세상의 전체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혼자서 조용히 곱씹어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은 며칠 전 시내에서 바울과 이방인 드로비모가 함께 걸어가던 그 단편적인 사실 단 하나만으로 그가 성전을 짓밟았다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살인적인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네.
현대사회의 소셜미디어가 뿜어내는 확증 편향 속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타인을 드로비모로 바라보며 내 마음대로 상황을 단정짓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을까요?
정말 찔리는 포인트네요.
오늘 여러분이 섣부른 추측과 편견으로 머릿속에 높게 쌓아 올린 이 선을 넘으면 죽음뿐이다 라는 경고문이 붙은 그 거대한 막힌 담. 과연 그 담 너머에 여러분이 혐오와 분노로 가둬둔 대상은 누구입니까?
완벽하게 정돈된 박물관의 유리진양장은 깨졌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오해와 편견이 가득한 혼탁한 광장에 서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혐오의 시대를 끝낼 진정한 화해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